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옛날 기원전 8세기경에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던 지역에 활동했던 시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호메로스로 눈이 먼 시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사람들은 서양 문학의 시작점으로 본다고 하는군요. 일리아드는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쓴 허구와 현실의 역사를 섞어서 쓴 책인데 그 책의 배경이 된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10여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트로이가 멸망한 뒤 포로로 잡힌 많은 장수들이 죽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네이스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이 로마를 건국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의 시작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궁금하시죠? 그 뒤의 이야기는 오늘 함께하는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나눠볼게요. 우선 먼저 반갑게 인사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 트로이 전쟁의 배경에는 아내를 잃은 한 남성의 아픔이 있었어요.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영화 트로이를 봤거든요. 정말 배경도 멋지고 잘생긴 배우들도 많이 나왔지요.
맞아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가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고 이름난 헬레네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헬레네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던 유부녀였다는 것이죠.
당시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비였고 결혼 전에도 구혼자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야한 수많은 남자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하는데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구혼자들이 아기를 품고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꾀를 내어 그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나머지 구원자들이 그 부부를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어쨌든 헬레네가 한 명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아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잘생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눈이 맞고 말았어요. 헬레네는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사랑의 도피를 벌이게 됩니다.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 왕은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을 빌미로 트로이 연합군을 조직하죠.
그렇게 10년에 걸친 전쟁 끝에 결국 트로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레네는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내는 포기하고 왕이니까 새로 예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자를 재산으로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침해받았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트로이를 징벌했을 때 얻게 될 많은 탈취물들의 마음이 쏠렸던 거지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리스 연합군들은 트로이를 공략해 끝내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삼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비열한 행동과 아내에 대한 실망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삼손의 가시 아버지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내고 맙니다.
그 뒤에 마음이 좀 느그러진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데 가시 아버지는 삼손의 마음이 식은 줄 알고 다른 이에게 딸을 시집 보냈으니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보다 더 예쁜 아내의 여동생을 줄 테니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사사기 14장 19절부터 15장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수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화가 났다고 해서 갓 결혼한 신부를 버려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삼손이 정말 철딱서니가 없긴 하네요.
그런데 또 삼손만 비난하기엔 그의 가시 아버지도 딱히 잘한 것은 없어 보여요.
요즘 말로 하면 쌍방가실인데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것으로 삼손 집안과의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닌가요? 매 여동생을 주어서 또다시 결혼을 이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결혼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에서는 아직도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하는데 신부 아버지와 신랑, 신랑 아버지가 함께 모여서 결혼 전에 계약서를 쓰고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지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과 사별했을 때 여성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아직 지참금을 삼손이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여전히 그녀가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겠군요. 아유, 삼손의 분노가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이제 보니 명백하게 가시 아버지의 가실이었네요. 삼손이 이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참금도 회수해 가지 않았는데도 삼손의 친구에게 자신의 딸을 다시 시집 보냈으니 말이죠.
그러니 가시 아버지도 혹시나 해서 동생이 더 예쁘니까 신부를 이제라도 바꾸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였어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만 하는 삼손의 입장에서는 더 젊고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기분이 좋아야 했거든요.
잔뜩 화가 났다가 그나마 화가 풀려서 두고 갔던 아내가 생각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처음에 나왔던 헬레네의 남편은 아내를 뺏긴 것에 화가 나서 트로이를 멸망을 시켰는데 삼손은 블레셋을 초토화를 시키는군요.
네, 그러면 그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폐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판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허기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이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너무 화가 많이 났던 삼손은 누가 들어도 무시무시한 말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일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친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네요. 삼손의 행동을 보면 평소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수스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꼭 충돌이 생기잖아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면 평소에도 그쪽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큰 다툼이 일어나고 나서도 삼손은 꾸준히 블레셋 여인들을 찾아다닙니다.
맞아요. 삼손은 꾸준히 블레셋 여인을 찾고 그 가정에서 꼭 다툼이 일어나고 블레셋은 여지없이 크게 삼손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삼손은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였군요.
네, 하나님은 원래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지낸 지 너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감히 블레셋에게 반기를 들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 그냥 저들은 저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은 예전에 미디안 사람들처럼 우리의 양식을 뺏어가거나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도 않는데 왜 싸워야 해? 거기다가 블레셋의 문화는 너무 멋지고 좋잖아.
예전에 일제 점령기 때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적으로 지배했지만 나중에는 문화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쓰게 했던 문화통치기가 생각나네요.
인도나 태국에서는 아기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굵은 쇠사슬로 나무 기둥에 묶어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코끼리들이 처음에는 길을 쓰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는 결코 도망칠 수 없어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대요.
그렇게 자란 코끼리들은 나중에 다 자라서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겠군요. 이미 자기는 도망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다 자란 코끼리는 나무 기둥쯤은 가볍게 뽑을 만큼 힘이 커지는데도 말이지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썽을 잘 일으키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다툼이 일어나게끔 하셨던 것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대로만 읽다 보면 삼손을 그저 어디서나 여자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처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듯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였어요. 삼손이 이성 문제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성 문제를 통해 블레셋과 다툼이 생겼지만 만약 삼손이 재물을 좋아했다면 재물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삼손이 소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면 소나 양을 통해서도 블레셋과 말썽이 일어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물러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무기력했고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지배자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손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역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전제였던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 300명만으로 대적을 상대해서 이겼던 기드온의 전투처럼 지금 자기들에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갖게 해주었죠.
삼손이 천하장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쇠팔이나 무쇠다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대적과의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서 싸우는 것이죠.
입다가 죽고 난 이후 삼손이 사사가 되기까지 그 이전의 사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대적들과 전투하려 하지 않고 시대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삼손은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한 뒤 맨손으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옵니다. 여우처럼 재빠른 동물을 300마리나 잡다니 이건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우승한 선수보다 더 빨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여우 같은 들짐승들이 사람보다 빠르게 달리잖아요. 집에서 기른 개만 해도 사람보다 빠른데 여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여우들을 한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나 잡았다니 삼손은 정말 사람이 맞나요?
삼손은 잡은 여우를 두 마리씩 짝지어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회풀을 하나씩 매달았어요. 정말 대단하죠? 살아있는 여우의 꼬리를 두 마리씩이나 묶다니요. 그리고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보냅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어땠겠어요?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온 곡식밭을 헤집어 놓았겠죠? 그러니 곡식밭과 그 옆의 농장까지 온통 불이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은 물론 나무는 한두에 키운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치 나무 열매 농사를 통째로 망친 거예요.
삼손은 통깼을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땅을 치고 한탄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불똥은 엉뚱한 것으로 튀고 맙니다.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삼손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조사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홧김에 화제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밭에 불을 질러 손해를 끼친 사람은 분명히 삼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삼손을 상대하기보다는 약한 이를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만약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겁이 난 여인은 삼손으로부터 정답을 알아냈지만 결국 그녀는 이렇게 불에 의해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 상황은 삼손에게 블레셋을 공격할 정당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과 그의 아내는 아직 결혼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결혼관계가 정리가 되려면 지참금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놓아버렸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삼손의 아내였기 때문에 삼손의 복수는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마도 이를 크게 키우는 운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도 자기의 아내와 가시 아버지를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이 일과 관련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5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보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서씨의 아내 되었다가 보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한 것이 삼손 개인에게는 자신의 아내를 해친 것에 대한 복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한 블레셋에 대한 복수이자 응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에 이사야 말씀과 삼손의 상황이 연결이 되네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나그네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잖아요. 삼손이 자기를 속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전달한 아내에게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요.
삼손이 마음을 바꿔서 아내를 다시 데리러 간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의 복수는 하나님의 복수가 되어버렸답니다. 물론 삼손은 이런 것들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유학교에 다녔을 때 인기가 정말 많은 남자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 책상에는 늘 예쁜 꽃이 꽂혀 있었는데요.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 의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끌어가죠.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 사랑하셔서 삼손의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싶어 하셨던 것이군요. 삼손이 복수에 하나님의 복수라는 의미를 부여하셨고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취될 수 있게끔 말이지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난 삼손은 책임감도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아이 같은 사람이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반대와 종교까지도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수수께끼의 답을 몰래 알려줬다고 아내를 내팽겨 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사랑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맞아요. 삼손은 이렇게 제멋대로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예쁘기만 하면 블레셋 여인이라도 상관없어 하고 나시린인데도 시체에 손을 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삼손이 천국에서 자기처럼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무척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단점과 결점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하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을 받기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삼손처럼 실수도 많고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단점도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 우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좋게 여겨주시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은 자신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콩깍지를 끼고 사랑하시고요. 그 콩깍지는 영원히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계속 알려주세요. 삼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세요. 다음 주에도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서린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또 화사합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무언가와 좀 오랫동안 좀 씨름을 한 적이 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씨름을 좀 꾸준히 한 적이 있다. 좀 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네요.
저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들이나 그런 상처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거와 씨름을 했던 벗어나고자 씨름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귀한 시간 가졌었군요.
네. 네.
우리 서륜 자매님은요?
저는 현재 진행형인데 약간 도파민에 졸여져 있어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귀한 시간, 예, 귀한 시간 가지고 있네요. 정말 꼭 이렇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신방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 대표하여서 백이현 자매님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점점 더 성숙하여 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 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셔서 어둠에 능히 맞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더 굳세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우리 북조선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서륜 자매님, 예언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승리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승리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 승리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승리하는 것이 좋지 패배하는 것은 영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일전과 같은 특별한 극과 대 극과 경기가 있으면 꼭 챙겨보면서 응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승리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승리를 좋아할까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승리라는 말에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으로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무수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실패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때로는 그 실패가 너무 큰 것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또 때로는 사회 안에서 혹은 우리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순간은 실패한 것이잖아요. 좌절이 가득한 절망이라는 결과를 얻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대목은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잖아요.
네, 야곱은 지금까지 싸움과는 전혀 다른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 이후로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본 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한계를 인정할 때 참된 승리가 드러난다.
한계를 인정할 때 참된 승리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늘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격려하듯이 그 말을 사용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이룰 수가 있다, 버티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힘을 가졌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삶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경쟁을 했던 거죠.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을 잡고 경쟁하는 삶을 살아온 셈이죠.
네, 성장하면서도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꾀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아 가잖아요. 야곱은 능력자네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온갖 깨들을 동원해서 양떼를 늘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말씀을 보면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라반을 이긴 걸 보면 야곱은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평생 자기 힘으로 길을 열어가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는 공부로, 누군가는 체육이나 예술적인 재능으로, 또는 뛰어난 성품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탁 진행이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쾌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쌓은 힘과 능력이 어느 한순간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릴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소용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깨질 때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 그 한계를 밀어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선 야곱이 홀로 있다라는 건데요.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건너보냅니다. 강으로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거죠.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은 수많은 재물이 지금 야곱이 느끼는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네요.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 한계 속에서 야곱은 진짜 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시작하는 거죠?
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방식인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씨름도 자기 힘으로 써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래 버티기는 하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새벽이 될 때까지 그냥 붙들고만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잖아요.
허벅지 뼈는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 중에 제일 크고 제일 강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뼈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최대한의 무기이자 또 마지막 보루,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깨져버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네요. 야곱이 진짜 절망, 진짜 벽을 만난 거네요.
가장 강한 것이 꺾였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런 상황에 야곱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완전히 쓰를 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야곱이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만 하신 거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힘이 무너지는 자리를 때로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인해서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어려움의 순간이 패배라는 결론을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위함이 아니라 홀로 남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이고요.
맞아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진짜 대면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때는 어쩌면 가족들도 종들도 모든 소유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진짜 자기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면하고 서 있는 그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거네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 서 있던 자리인 거죠.
평생을 의지하던 힘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싸울 힘이 없고 이제 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요, 야곱은 실패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패배자이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에 승리를 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여기였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야곱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이긴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승리라고 선언하신 걸까요?
궁금하시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환두뼈가 부러져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패배자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진짜 존재가 드러날 때 그 순간 야곱이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행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태도를 서는 거죠. 창세기 32장 26절 예언자매 읽어줄래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붙들어야 대상임을 이제는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야곱이 고백한 것이군요. 이때부터 끝까지 야곱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간 것이죠.
네, 결코 놓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백, 그 버티는 야곱의 그 모습을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여태까지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꺾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역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참된 승리는 무언가를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앞서는 것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승리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참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승리였으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다면 약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네요?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더 오래 붙어야 하고, 크게 성공하면 그 사람을 승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야곱이 허벅지가 꺾인 후에도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 버티기를 한 거예요. 싸운 게 아니죠. 계속 붙들고 버티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26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틴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고백 속에서 야곱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여태까지 자신의 자아, 자신의 깨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이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깨와 수단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네요.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속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승리자 야곱이었어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때론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가 끊어질 때, 꿈꾸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그 어떤 때보다 깊이 누릴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씨름을 하고 놓지 말아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나눔을 통해서 무너짐의 시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버티고 해결하려 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이 참된 승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한계 앞에서 애써 강해지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의 태도임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흔들리는 순간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되게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이 무너짐은 우리의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예언자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 근데 우리 무너짐의 자리는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일반인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그렇게 고백해 주셨는데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서린 자매님은요?
저는 저에게 권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지 하고 되게 많은 의심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의 더 좋은 관계,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권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진솔한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 잘 모르면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서륜 자매는 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살짝 풀리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거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야고보는 씨름에서 진자입니다. 실패자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고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승리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야고보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다 실패자라고 말하고 패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수렁에 빠지게 만들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드는 놓치지 않는 자가 돼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야곱과 같이 야곱방에서 실험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까? 우리 양계의 자리가 깊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아파요.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방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끝까지 버티고 붙잡고 버티겠다고 우리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예언자매와 우리 모든 우리 서륜자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